쑥스럽지만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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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갑자기 캠런 사역을 우리 목사님하고 지가 한 14년쯤 되군요. 같이 하고 있는데 가끔 동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연히 유교 사전 때 얘기가 나왔어요. 1950년이니까 벌써 67년 전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 말을 했는데 아 이번에 와서 이렇게 내 머리에 손대 있는 꼭 와서 해달라. 그리고 이게 제가 나이를 먹어서 아주 늦게 목사도 됐지만은 갑자기 어떤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딱 한정을 해서 말씀 전해달라 또는 내가 중심에서 말씀 전해달라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제가 얼마 남지 않는 여생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도 부족한데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참 지가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세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1945년도까지 해방되는 해까지 계셨던 분이 얼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까지는 우리가 35년서부터 45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이 예수를 잘 못 믿었어요. 교회 가기도 힘들었고 그것이 그 일본의 정책이란 것보다도 한국의 총독부란 게 있어가지고 총독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엄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항거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는 그 맹렬히 목숨을 걸고 항의하고 형무소에 들어가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우리나라에 그나마도 6.25 사전 후에 해방 후에 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우리나라에 주시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록성도 중에 자손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지만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말씀이 범람하지 않을 때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이 범람을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넘쳐 흘러서 이쪽 돌아봐도 교회고 저쪽 돌아봐도 교회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편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그만 이 일, 세상적인 일에 이렇게 엔조이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렇게 밤이니 감이니 이런 걸 심으면은 길어봐야 7년이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땅이 촉박해서 그런지 메마른 땅에서 그런지 뿌리를 저 깊은 곳까지 수분이 있는 데까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랜 세월을 걸려 십몇 년을 15-16년 동안을 그것이 내려가야만 그 감람나무가 제대로 살아난다 그래요. 깊은 곳에 그렇게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15-16m 이상 내려가서 심겨진 나무가 보통 우리나라 나무는 수명이 길어봤자 뻔한데 얼마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사쿠라가 200년 됐다 300년 됐다 그러면 그것이 오래 살았다고 축하를 하는데 감람나무는 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천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범람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옥석을 가리셔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그런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아,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꽤 한 20여 년이 되는데, 제가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로 계셨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장로도 되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에, 그리고 목사님 소식을 제가 아직 못했어요. 어느 날에 기도 중에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나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전혀. 이상하다. 지금 샌프란시스 쪽에 가 있단 말도 있고 저 멀리 가 있단 말도 이상하다 해서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캠던에 아프리카에서 온 소년들, 소녀들에게 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장을 구하는 길이었었다. 나이 좀 조금 먹은 목사를 구하는 길이었었다. 내가 우연히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연락이 돼서 제가 14년 정도를 함께 캠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과정, 그 과정에서 아까 옥석이란 말을 했죠? 저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80대 중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지만 제 목소리같이 하다 보니까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좀 바삐 쫓아다녀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세우고 이런 데는 천재적인데 그걸 조직적으로 행하는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여러 가지 이 직업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가지면서도 꼼꼼하게 조직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같이 하는데 전혀 욕심이 없고 옥에 해당되는 목사라고 제가 판정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막 교회가 아주 크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인간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험투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험투성인데 진정한 말씀을 전하고자 언제나 노력을 하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죽음을 앞둔,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또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은퇴 후에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도인들이, 그 교회는 자기 교회가 있는 교회인데 인도인들이 와서 새빵을 좀 쓰자.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인도인들 오면 또 더럽게 쓰지 않을까, 또 뭐 칼에 면상 나지 않을까, 또 뭐 이 기구를 부시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그거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떤 장로하고 셋이서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가 저에게 머리를 때리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을 거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와, 장로님이 그러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머리가 찡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인들을 그 교회에 새빵을 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모든 행위가 이 다음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내가 잘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100년 산다, 80년 산다, 120년 산다,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죠.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는 여름의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여름의 하루살이는 우리가 볼 때 아침에 붕붕 뜨다가 저녁 뜨다면 죽어버리죠. 그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살도 없어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다가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하다가 좋은 와이프 만나서 아들의 경우 또 이렇게 잘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걸 원하실 겁니다. 애가 학교 가서 학교도 잘 안 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해도 걔네들을 쫓아내질 못해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식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잘 믿더라. 또 네가 여기서 열심히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버리셔서 우리는 그 혜택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하죠. 하는데 늘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회개하며 살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꼭 행동으로 뿐이 아니고 생활 자세로 가서도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도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내 모습만 보고도 상대방이 예수 믿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날은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이 말을 하지만은 내가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80년을 넘게 지낸 이렇게 살아왔고 와이프도 80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제 가셔도 되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아찔해요. 죽고 싶지 않거든요. 죽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웃기지 말아라. 준비가 돼 있다는 누가 있냐? 우리가 말씀에 충실했을 때 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늘 받아들여서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짧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이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요 여행하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올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세대 친구들은 20 전후에서 유교사를 만났죠. 예, 제가 고등학교 동문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한 전체 학년이 270, 80명 되는데 환도 후에 만나보니까 100여 명이 행방불명이에요. 100여 명이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군에 가서 죽었는지 북한에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와 같은 세대에 살다 보니까 야 죽음이 우리가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지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저 개인에 관한 얘기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이 범람하는 세상에 저와 같은 일도 있어서 저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간증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가슴 문을 열고 자기 일로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5년도입니다. 85년도 제가 어느 날에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 한국에서 뭐 별것도 하지 않는데 여기저기 댕기면서 뭐 경력을 얘기하지 말아라. 예, 별걸 하지 않겠습니다. 언론계에 좀 종사하다가 공무원을 하다가 이 날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든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중간층 조금 중상만 되면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79년도에 인도에 가서 오냐 85년도에 일이 왔는데 제가 교회 만나 그때는 이 동네에 교회가 한인 장로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이상하다. 제가 대래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로 그래도 요새는 교회 가면 순서가 자동한데 헌병이 때린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대 중반부터 1945년도까지는 총독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구박을 하는 게 절정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국교회 갔다가 어떨 때는 일본인 교회 갔다 하다 보니까 왠지 그날은 일본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는데 앞뒤를 보니까 누가 지키나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석방에서 조그만 아이들 여러 가지 옛날 얘기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토를 던져요.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때 그 생생한 모습을 두들하고 바라보면서 야 사람 나름이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름이야. 일본 사람이랑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한국 사람은 나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들보다도 더 여러 가지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사람 나름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쭉 얘기가 이거는 많이 이렇게 많이 지가 산만해진다마는 그 후에 일본인 교회 목사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85년도 11월입니다. 이 동네에 5월에 와가지고 11월에 교회에서 지금 은혜가 되질 않아서 이창희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창희 집사 동생이 이 교회에 나오고 있죠. 이숙희 집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다가 우연히 은혜가 안 된다니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 엉뚱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야 우리 오늘 만나서 그럼 기도나 하자고 기도할지도 모르죠. 뭘 하자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집 살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에 추가로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부부하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라 그래요.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순복음 성리교회 담임 목사 김동훈 목사인데 그때는 전도사라 그랬습니다. 또 그 어머님 되시는 김동순이라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아니 그 김동헌 전도사가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가 생전 처음 느끼는 기적이라 할까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도를 하려고 짧은 시간에. 그랬는데 앞에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것 같은데 발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으니까 이건 다 어디까지나 그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 같아요, 기분이.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녹각골에서 너를 살려준 건 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녹각골에서 너를 살려준 건 나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군요. 녹각골 사건이 있었는데 35년이 지난 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살은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남은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예수 믿다 보니까 10년 안에 그동안에 제가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 그저 또 강도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제가 한문을 알기 때문에 중국에 갈 줄 알았어요. 또는 우리나라의 도서지방에 갈 줄 알았어요. 지하고 연결이 맺었던 부산의과대학을 나온 박탄데 저에게 형님은 일본말을 잘하시니까 일본 성교입니다. 이런 말하고 가끔 만나고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고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합해서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앞당기면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 아이고 그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 내용이나 성경 말씀이 막 그냥 저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 첫 모임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주 만나자.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새로 들어온 분이 여기는 강영기 선교사입니다. 강영기 선교사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기도하는 차례가 돌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웃긴 에피소드는 제가 상가하겠습니다만 거기 자주 웃겼던 일이 있습니다.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이티에 가서 선교하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맷 안 되는 멤버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녹각골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 지들이 1차 남하를 서울서 못하고 경기도 양평군 문어면 문어리라는 곳에 피란보다도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문어리에도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그때는 이미 공상단 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 빨갱이 하는 것이 빨리 표현이 됩니다. 빨갱이들이 세상이에요. 빨갱이들 세상이고 젊은이들 보면은 무조건 의용군에 나가게끔 선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어리란 데서 10미쯤 이렇게 산속으로만 들어가면 녹각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녹각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장로님이 거기 가면은 지가 얘기해 줄 테니까 방이 두세 개 있는데 하나를 빌려서 거기 숨어 계세요. 그러고 우리 아버님하고 저를 그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때 음식이 요새 음식이 넘쳐 흐르니까 요새 젊은이들 밥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합니다. 갑자기 서울서 도망가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지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다 시골이고 도시고 다 못 살아서 요새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러나지 않아요. 인심도 광에서 난다고 다들 지지직에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밥 한 숟갈 주지도 않아요. 아무데 가도 친척집에 가도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밀을 한 줄 끓여 먹고 지가 거기 있어도 위험한 것이 동네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친구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넌 여기서 뭐 하는 놈이야? 자기 고향 사람들끼리는 다 이렇게 접촉이 되지만 우린 서울서 왔다 그러니까 괜히 고자세로 텃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아, 우리 누님은 서울서 자기네도 거짓말아 인민공화국에 협조를 잘하고 있고 아버지하고 나는 잠깐 쉬었다가 내려달라고 와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7월 말이 아니 8월 초쯤 됐습니다. 그쯤 되니까 한 달이 지냈죠. 빨갱이들이 서울을 6월 28일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산이 아시다시피 이쪽이 높으면 이쪽이 얕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그래도 얕은 데 보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후 4시쯤 됐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오후 4시인가 5시쯤 됐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앞에. 와우. 근데 지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요. 깜짝 눈을 떠보니까 저기 지일 뒤에 앉은 저 지일 뒤에 의자보다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앉은 자리 우리 사람이 그 정도의 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걸어오는 걸 지가 졸고 있나 봐요. 몰랐어요. 깜짝 눈 떠보니까 인민군하고 동네 빨갱이들이 완장찬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일어섰어 눈이 떴습니다. 이건 저 숨어 있을 텐데 이것도 있을 텐데 그래요. 지가 저를 잡으러 왔는지 그 당시에 법무부 고위 중으로 계시던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왔는지 우리 아버님 마침 또 식량 구하러 다른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인데 또 저는 그 전에 의영군에 붙들려 갔어요. 의영군에 붙들려 갔었는데 그건 여기 없는 얘기인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필사의 탈출을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그때 의영군에 탈출한 나를 잡으러 왔는지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저 있을 텐데 이라는 거예요. 와, 지가 의영군에서도 총을 쏘는데 도망 나온 판인데 그거 도망갈 생각은 못하겠어요. 지가 도망가려고 사방을 봤더니 깊은 산 중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이렇게 사람이 밟고 이 시골에 사시는 분 계시면 잘 알 거예요. 사람이 밟고 다니던 그 자리가 풀이 이렇게 좀 죽어 있고 그게 길이에요. 내가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0m 전방, 10m가 12, 3m 전방쯤에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도망가려고 이렇게 봤더니 잔디는 있지만은 그 잡초들이 그만큼씩 자라난 잡초들이 있죠. 죽은 잡초. 거기 있어서 탁 도망가면은 토끼가 튀는 것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가 도망가지는 못하죠. 그죠? 죽었구나 생각을 한데 18세 소년이 죽을라 하니까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참 억울하잖아요. 18세 소년이. 그리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무의식 중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가 그 다음에 지가 정신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4시, 5시쯤 얘기한 이유는 4시, 5시에 저쪽이 서양이더라고요. 서쪽이라는 얘기죠. 서양에 이렇게 해가 저가니까 자연이 저의 눈을 비치지 않겠어요? 서양이 눈물이 번복하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살려주셔 할 때. 그리고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한참 있다 보니까 몸이 추워요. 이상하다 보니까 하늘엔 별이 떴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모르게 해서 내 옆을 지나갔는지, 지나갔는지. 또는 거기서 나를 참, 사람을 찾는 마음을 포기시켜서 밑으로 내려가게 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녹각골이라는 곳이에요. 35년 후에 우리 집에서 모였을 때 그러한 역사에 저기 일어나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해가 비치니까 무슨 과학적인 뭐 반응인가 뭔가 하다가 젊어서는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지가 못난지 모르고 잘난 척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한 믿음의 근원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지금 우리 집안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이 한일 합병됨으로 해서 아주 망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까요. 한일 합병되면서 망해가지고 뭐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길에서 팥죽 장사를 했다 그래요. 팥죽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팥죽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할머니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할 때 이분들이 동경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허락을 받으러 부산까지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인데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야수 믿는 게요. 예수라고 해도 야수. 야수 믿는 게요. 아버님은 고학생이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공부하는 누가 돈 주나요? 가난한 집에 자식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하다 보니까 구세군에 일하고 있을 때 같아요. 구세군에. 그러니까 야수를 좀 알잖아요. 예, 믿습니다. 야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가끔 오시면 제 손 붙들고 멀리 가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 외할머니가 성결교회에 다니셨어요. 성결교회. 그 당시에 성결교회는 제가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1910년 중반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장로교회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순복음이었었어요. 그렇게 은혜가 좋고 막 그랬을 텐데 이 할머니 저를 붙들고 교회를 뭐 몇 개 지나고도 그때 교회가 여태까지 흔하지는 않을 텐데 성결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도저히 그 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얘기 다 빼고 부산으로 가자. 부산에 뭐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국군이 있고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가면 너희들이 18세 소년과 16세 소년 내 지동생이 있는데 뭘 해먹고 살아도 살지 않겠는가. 또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한 분이니까 일본으로 가면 또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그 과정 얘기는 또 길으니까 다 못하겠고요. 그 몇 년 됐을 때입니다. 조그만 그 판잣집을 사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그동안에 좀 벌어가지고 그게 동대신동 3가 57번지라고 동아대학교 앞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 목사도 그 동네에서 컸대요. 근데 그때 태어나질 않아서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한참 네가 부산말로 어디 다닌다고 한참 서칠 때는 또 애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아버님이 여기 오셨을 때 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 계신데 우리 외할머니가요 오시면은 꼭 동네 쓰레기통을 뒤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오실 때마다, 다니러 오실 때마다. 아, 창피하대. 21살, 2, 3세 먹는 청년이 여러분 창피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다 피란 보고 다 못 살 때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은 분들, 어떤 분이라도 자기 못났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창피하대요. 아니 오시면 꼭 그냥 그것도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셔요. 그 뭘 줬나 보니까 깡통, 깡통 빈 깡통, 또 고무신 다 떨어진 거 이런 걸 막 주워 넣는 거예요. 고물상 가서 팔 만한 거는. 아니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뭐 생활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창피하다 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나를 평생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우리 목사 쌀 사주려고 팔아서 헌금해야지. 와우. 제가 우리 할머니의 위대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온날까지도 믿음이 흘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가 부산 내용을 잘 아시는 건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신동에서요 범일동까지가요 몇십이 되죠. 강성교사 네. 다 걸어 다니세요. 팔아서 목사 쌀 사실 헌금하려고 그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광경 늘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꼭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옛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구나.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강성교사님 보니까 참 내 강개무량하네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시키니까 소생이만 기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생 너 얘기 안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소생이만 소생 하나님한테 소생이만 기도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산골에 가서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느라고 시험도 기르고 현지인과 같은 모습의 일에 나타난 거 보니까 참 기다신 은혜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죄송합니다. 심판을 받으려고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가게 되죠. 내용 잘 아시죠? 내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점만 읽지도 않고 이거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근데 다섯 명은 여기 슬기롭지 못했다 그런데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그렇게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분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다 천국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본인 자신이, 내 자신이, 예.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내 자신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목사 쌀 사주기 위해서 고무신 씻던 우리 할머니 준비를 한 거지. 자식들 집이 필요한 거 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김에 기도원까지 걸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목사님 쌀 사주기 위해서 그 짓을 했어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요 얘기만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옥과 석이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범람이라는 뜻을 아시죠? 예. 막 홍수가 지금 넘쳐 흐르는 정도 말씀은 많지만 그 중에 옥과 석이 있다 이겁니다. 버려야 될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중에 좋은 금덩어리 같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걸 믿느냐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정과 머리머리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감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따 저보고 축도를 하라 그래서요. 기도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years of having known him,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him in tears. So, okay. So basically what he preached in this program. Okay. I want to pray for you. Mom and daughter team will give an offer to praise.